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에서 확인케 하시옵시고 저희들 진심으로 믿음 안에서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그러면은 대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자신이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오해하기 쉽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결코 아니라 그것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짚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 믿음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또 잊지 말아셔야 되고 또 헷갈리지 마셔야 될 부분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간의 행함이 개입될 수가 없다.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과 행함을 뭐 수레바퀴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다. 뭐 이러한 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은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결국 믿음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진다. 이러한 그 논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원하는 어떤 행함이라는 것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건 결국 믿음이 없는 자로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또 그러한 쪽으로 전락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함이 있게 하는 행동하도록 하게 한 어떤 능력, 힘, 이러한 쪽으로들 이해를 하면서 내가 어떤 실천을 위해서 또 행함을 위해서 오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 뭐 믿음을 달라든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그 믿음의 어떤 실체, 믿음의 의미를 곡해한 그러한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행함이 있고 없고 그 여부를 가지고서 믿음을 판단하는 것.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근데 믿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버린다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제 우리들 그 속에 들 수 있는 의문이 뭔가 하면은 행하지도 아니하는데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자꾸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또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뭐 실천을 뭐 하락해도 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실천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실천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낼 그런 능력이, 그런 자질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넘어가야만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걸 그래도 좀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 이제 행함 어떤 이런 문제를 말하면은 그럼 행함하지 말란 말입니까? 실천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러한 그 반박이 자꾸 튀어 오려고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실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소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능력 밖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그 가지에 사과를 맺습니다. 저희 그 사택마다 감나무 있어가지고 감이 맺어가지고 그 따먹을 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감나무가 가지가 그 감을 맺을 때에 그 가물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냐 그 말입니다. 그 가지의 노력이냐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 얘기한 대로 그 가지가 감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이다. 붙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성도의 실천이란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실천을 하나 안 하냐, 행함이 있냐 없냐, 우리가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그 말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항상 거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께 붙어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실천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진다면은 감나무 가지 보고 너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 많은 분들이 교인들에게 그 가지를 향해서 감나무를 맺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그 모습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뭘 한다는 그러한 문제는 예수 안에서의 문제다. 주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 그렇게 시작을 해야 믿음이 덜 헷갈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지만 또 예수 안이라는 이 문제도 뭐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믿음을 실천 능력을 줘가지고 내가 실천한다 이러한 뜻으로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계 문제입니다. 그저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신자의 제대로 된 그러한 본질로서 존재하는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안이라는 것 자체가 나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 못한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궁휼을 바라본다 그 얘기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궁휼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궁휼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은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것은 그냥 말일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궁휼을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궁휼 안에 머문다는 그것은 결국은 긍휼이 아니면은 살아날 수 없는 결국은 팽개쳐서 버림받은 사망에 처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봤을 때 아 이런 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긍휼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우리가 빠져 들어갈 때에 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도 실천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의 보여지는 열매의 문제, 결과적인 문제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전부일 수밖에 없느냐 왜 주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그걸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는 바로 이걸 항상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믿음이 있는 건데, 내가 이것도 좀 해봐야 내가 믿음이 많이 있는 건데, 이러한 식으로 출발한다면 이미 그건 처음부터 뭔가 단추가 잘못 보인 것입니다.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도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만이 그 믿음이 어떤가를 또 우리 이해할 수가 있는데,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그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의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항상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게 중점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본문의 문제도 모세 부모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애굽의 임금의 명령도 안 무서워하고 그래 모세를 안 죽여 살렸구나, 야 그 믿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그건 역시 또 잘못된 그러한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모세 부모 이렇게 나와서 모세 부모의 믿음을 언급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믿음 아래 있었던 모세 부모를 통해서 믿음이 어떤 식으로 증거되느냐는 것, 그것을 그냥 알리고 있는 내용일 뿐이란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던가, 그 이스라엘 형편 아실 것이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계속해서 이 번창을 합니다. 그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애굽의 왕이 그걸 굉장히 불안해진단 말이죠. 이스라엘 번창을 한 세력이지 않겠습니까? 세력이 되면은 결국은 자기들 어떤 대등한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은 결국 위치를 이제 불안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의 아들 중에 이 사람 중에 아들을 낳으면은 다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이제 모세를 죽이지 않고 감추어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를 죽이지 않고 감춘 이유를 본문에 보면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구나, 이걸 보고서 이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지켰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는 그 얘기가 그 아기의 용모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애들 용모야 뭐 태어나면 거기서 다 거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빼어난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막 태어난 가난하기는 볼품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미스 코리아 용모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 제가 뭐 우리 교회 뭐 애들 태어난 애들 보면은 이제 몇 년 지나가면 얼굴이 인간이 나오지 맥첨 나온다 보니까 다 볼품 없더라고요. 다 그게 그거고 애들이 아마 벌려가지고 뭐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태어난 그 모세 가난아이가 용모가 빼어나서 아름다워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안 주겠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고 다른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 관계라, 그 말이죠. 고슴도치 자기 자식은 예쁘게 본다 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그 용모와 상관없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이 얘기는 그 용모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 자식의 관계 문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볼 수가 있는 거. 근데 그 부모 자식의 관계가 목숨을 내걸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했더라. 부모 자식 관계가 그 애굽의 임금의 그 무서운 명령까지도 무서워하지를 않게 됐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23절에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느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를 않더라. 즉 믿음이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쪽으로 몰고 갔더라, 그 얘기란 말이죠. 모세 부모가 처한 상황에서 애굽의 임금이 명령한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하기 싫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 선택권이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시행하지 아니하면은 사형을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스라엘 처지고 모세 부모의 처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서도 그런 나의 처지에서도 임금의 명령이 겁을 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야 모세 부모가 참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부모가 어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겁을 안 냈다 이런 식의 설명으로 이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대개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담대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가지고 담대하게 삽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담대한 믿음을 달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밖에 안 돼요. 믿음을 달라는 결국에는 내가 믿음을 받아가지고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도에 지나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망을 하고 의지하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나의 존재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믿음을 받아가지고 두려움이 담당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 두려움 속에 있는 지금은 믿음이 없다는 그러한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해가지고 뭐 인간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죽는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실천력 있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든 그런 어떤 무슨 보약 같은 게 아니에요. 또한 믿음은 내가 누구를 믿는 그런 의미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작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믿음이 아니면 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아니면 난 예수를 믿을 자가 못 됩니다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믿음이 나를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안에 관계 있게 했다. 그럼 믿음이 주체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제대로 좀 정리가 되어야 믿음에 대한 헷갈림이 좀 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뭐 출석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그건 믿음에 그게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는 뭘 한다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신자의 그 마음이 다스림 받고 간섭받는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다. 어떤 세력 아래에 있다. 어떤 능력 아래에 있다.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믿음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세력 아래 붙들려 있다는 것. 그게 믿음 아래에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면은 믿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임금의 명령도 두려워하지를 않게 되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 간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모세 보고 용감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간을 키워가지고 모세를 감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 자식이란 관계가 모든 두려움을 물리쳤다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과 신자라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모세 부모가 모세를 감추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들키면 죽을 수 있겠다는 그런 계산을 했겠습니까? 그런 계산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 관계, 이런 관계로 우리가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인했다, 믿음으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 뜻도 아니고 우리의 성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는 건 누릴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가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의 자리에 신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특권을 안다면은 세상 그 누가 어떤 특권을 이 땅에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부러워하지를 않게 될 거란 얘기죠. 재벌의 자식들이 누린 특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린 그 모든 특권은 세상에 제일가는 재벌을 아버지로 두었다, 그 관계 속에 있는 특권이지 또 그들의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 특권 누리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인데 세상 어떤 저 더 굉장한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그 분이 우리 아버지다. 자식의 관계, 그 굉장한 관계 속에 우리를 있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으셨다는 얘기죠. 그 관계를 안다면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를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데 감히 세상 누가 나를 건드리느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은 그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는 어떤 위협이나 위험이도 끊어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까지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관계이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8절에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장래나 능력의 높은 가품이나 세상 그것도 위험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바울의 이런 확신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는 그 모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관계에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때에 자연히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내용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것입니다. 해를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목자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관계, 그게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관계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함으로 이루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이 관계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식이 관계에 들어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관계 안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복이냐 그 말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는요, 내가 아버지한테 혼이라도 괜찮은 것, 혼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여전히 아버지니까. 이 관계 속에 내가 아버지께 매일 맞아도 여전히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합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그것은 그 관계를 모르는 철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놓여있는 사람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나쁜 걸 주지 아니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나에게 불행으로 나쁜 건 여기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실패에 담긴 아버지의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신자에게 뭐가 무섭겠냐 그 말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건 먹이고 좋은 옷만, 좋은 옷만 입힌다 해가지고 부모가 자식 관계에 유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힌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건 그 관계에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사주는 다른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 게 아니란 얘기죠. 아들 될 자격도 없고 아들로 불리울 수도 없는 그런 우리를 믿음이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린 그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관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관계인가,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거란 얘기죠.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것만 가지고도 신자는 그 무엇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그렇게 열심히 부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게 뭘 의미하는 아버지냐 깊이 돌아보시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우리가 대접하는가 염두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그 무엇도 두려움이 없이 그저 아버지 한 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죠. 그 관계를 깊이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믿음 안에서 그 관계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세계를 한번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불려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을 수도 없는 참으로 그러한 못난 사람들이고 악하고 추한 그러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아들로 이렇게 일컬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관계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세계 안에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머물러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 관계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관계 때문에 세상 어떤 일에도 그 무엇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철없는 모습이 아니라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과 사랑 안에 우리를 이끌어 놓으셨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참으로 감사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